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종일 귀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6절에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한 예를 들었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보통 그 시대마다 또 역사마다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연좌제 자체는 없어졌으나 그런 연좌제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연좌제는 사실 그 발단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삼족을 멸했다 그러죠. 삼족이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본인을 중심으로 아버지 형제, 그리고 본인의 형제, 그 다음에 자식들의 형제까지를 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연좌제가 폐지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정서적인 연좌제가 남아있죠.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식들까지 그 정서적 피해를 겪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문제를 아버지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또 아버지의 문제를 아들에게까지 처벌을 가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 이가 시리겠느냐.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 이가 실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첫째, 구원은 각자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기들 때 우리가 보통 유아 세례를 주죠. 그런데 그 시기가 한 몇 달 지났어요. 유아 세례 그 정한 나이가 있거든요. 이제 교회 측에서는 그래도 공회법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이가 지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모가 난리가 났어요. 대성 통곡을 하고 이제 주저앉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지옥 가도 되냐고 막 생난리를 치는 바람에 교육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유아 세례가 뭡니까? 유아 세례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유아 세례 줄 때 보면 거의 모스마가 된 애를 안고 와요.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 꼭 그럴 필요 없거든요. 유아 세례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부모 서약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일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공회에서 뭘 묻습니까? 신앙 고백을 묻죠. 본인에게.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때 입교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입교예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가 구원을 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신앙 교육을 정확히 기르고 키움으로써 이 아이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모의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부모가 잘못한 죄를 자녀들에게 묻고 자녀들이 잘못한 죄를 부모에게 묻는 이런 극단적인 연대 책임으로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한때 신학적인 논리로 만들어져서 한국 교회를 혼란케 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1972년도 그 케니스 맥콜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어떤 논리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임상 실험과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모두 모았어요. 모아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모든 심리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질병까지도 이 DNA가 유전이 된다라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파격적인 센세셔널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꽤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1986년도에 제위 햄프시라는 분이 신학적인 이론으로 접목을 합니다. 기독교에다가. 그래서 1997년도에 맥일 하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내요. 그 책이 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었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아마 서구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국에 접목한 분이 이암흑의 선교사라는 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치료 상담소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한국교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해악을 끼쳤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과까지 공개적으로 했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의 논리죠. 예를 들어 구약의 예만 봐도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고 또 선한 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유익히 했던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오죠? 므낫세가 나옵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이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통치하면서 아주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이 피가 유전이 되고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모든 것은 각 개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일부러 끊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연대감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경의 전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글이 가라안을 앞에 두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책은 광야에 필요했던 책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요했던 책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아직도 대표적인 그 외에도 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일곱 족속이 온갖 혼잡한 문화와 우상을 섬기면서 웅크리고 있는 땅이에요. 광야 생활을 40년 겪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섞이지 않을까. 근데 이방 우상 문화 가운데에도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사람을 산채로 바쳐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산채로 바치라는 그런 종교 열광주의에 편성하거나 편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 그랬냐? 멀쩡한 아들을. 성경에 그런 기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것은 히브리어 구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하사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하사.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시험에 걸려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시험이 뭐였을까요? 그 시험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종교 열광주의와 극단주의를 보면서 그들이 했던 행태가 뭐냐면 사람을 산채로 몰렉신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산 자식을 바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빼곡한 문화 속에 내가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이 제대로 된 걸까? 나 왜 저 정도 못할까? 난 가짜 아닌가? 이런 상대적인 비교에서 아브라함이 아직도 신앙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사람인데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시험에 든 거죠. 내 신앙이 진짜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 되는 건가? 좀 더 뭔가 열광적이고 뭔가 좀 확실한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을 흔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하사.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에 벌어지고 있었던 종교 열광주의였어요. 항상 종교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장하죠. 이것이 열광주의가 갖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게 없을까? 이게 금욕주의로 발전을 하고, 금욕주의도 말하자면 종교 열광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굉장히 잠재적 요인으로 하나님에게는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 말 속에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그러한 명령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중요한 어둠의 역사를 단서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광야 시대가 지나가고 1세대가 지나가고 성경 기자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신앙 교육의 부재를 고발하는 표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려진 사사시대는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참 옳죠. 그 옳은 대로 행하는 일에 몰두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신정국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어요. 그 말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굉장히 그건 슬픔을 담은 어조입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마름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한 여인의 통곡을 준비하죠. 한나입니다. 그 꺼져가던 이스라엘 역사의 끝에 한 여인의 눈물과 통곡을 준비하세요. 그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꿈결처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일어나나요? GMP 4만 불로? 아닙니다. 총칼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사무엘이 자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때 사무엘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잠에서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결국 시대적 키는 첫째는 사람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나라와 공동체는 바른 회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래야 될 명분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 구원받은 공동체가 또 각 개인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신뢰들이 무엇으로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약한 자들에 대한 섬김과 나눔과 배려로 강조되고 있어요. 특별히 과부의 옷은 다른 일반 사람들은 전당은 잡아도 된다고 앞에 명시되어 있었죠. 단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조차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옷은 겉옷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단순한 모양새를 갖추거나 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 급격히 떨어지는 밤에 잠을 잘 때 필수적인 침낭이에요. 이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워낙 낮이 덥기 때문에 밤에 한 영하 1도만 돼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상대적 추위 때문에. 그래서 이 겉옷은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각 개인과 공동체가 왜 이런 나그네들, 고아, 과부들에게 베풀고 나눔과 섬김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근거가 뭡니까? 네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신명기서나 출애굽기에도 보면 십계명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하고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너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방불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아였고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과부 같은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존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여기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드러나야 될 신앙적 덕목이 있다면 자비입니다. 자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성품이어야 됩니다. 똑똑한 것은 다른 사람 몫으로 그냥 당신 하십시오 이렇게 두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비로운 역할을 맡으십시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순서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음적 내용들을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절대 우리 세대의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없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먹이고 또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오늘 철야가 있죠. 또 한밤중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제목들을 놓고 새로운 60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시다.